지난주에 믿음의 시험을, 믿음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난 살아오는 날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롯, 자기의 조카죠. 함께 하란 땅을 떠났던 롯과 더불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헤어지고 나서 14장에 가서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그를 구출하겠다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조카를 구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소돔왕은 나와서 명예를 주고 칭찬을 하고, 네가 가지고 모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살렘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살렘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장면,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거론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점차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이 가면 갈수록 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차 커지는 시험거리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험,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일생일대에서 있어서 정말 어려운 그 시험을 준비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악하게 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아, 나만 그러면 죄안 지면 되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손, 내 후손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약속 후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 동안 설교를 들었을 때에 약속 후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억나시죠? 구역 시간에, 구역 예배 시간에 다 했어요. 약속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두 번째 시간에는 약속 후손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약속 후손에게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의 후손, 그 약속의 후손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욕심쟁이처럼 나만 생각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내가 잘나서 이겼어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겪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시험을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로서 시험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또 있을 거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이고, 작년 게 훨씬 나았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우리는 훅 하고 잘하는 이야기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출석 체크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느냐예요.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너 거기 잘 있구나. 계속 거기 잘 있어. 그리고선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부탁하기에는, 이것을 들어주기에는 내 아들이, 내 아브라함이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부엘세바는 얼마 전에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서, 20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엘세바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성경 12장에 보면 남쪽을 향하여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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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는데, 거기서 머물렀던 지역이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게부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아는 데인가 모르는 데인가 지금 약간 헷갈리고 계실 텐데, 이름은 몰라도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던 거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거기 들어와갖고 실례하고 있을 때 슬쩍 옷자락 이렇게 잘라갖고 갔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 동굴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이 네게부 사막 혹은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마침 기근이 와서 이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 지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다시,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와 아브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밤에 꿈에 나타나셨죠,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무사히 다시 돌아 나왔는데, 그게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요구가 뭔가 하면,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그리고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예요. 근데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언약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하는, 결단하는 그걸로 끝나고 애 데리고 다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일 때에 피만 살짝 내려 흘리고 나서,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그러면 다시 싸매주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이고 불살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 제도가 이교도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닐 것 같은데 몰상식한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에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가끔씩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 성경에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에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착한 왕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일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에 비가 없을 거다, 비가 내리지도 않을 거다. No rain, no dew until I say so. 내가 말이 없기 전까지는 비가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합 왕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그 얘기 다 아는데요. 그러실지 모르는데, 그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짐승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무엇이더라? 까마귀이더라. 그렇죠?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비둘기면 안 될까? 비둘기는 신약에 가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정결한 짐승인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왜 까마귀를 보내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고 매일같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까마귀를 쫓아서 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한 짐승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비둘기였으면 아마 따라갔을 거고요. 강아지가 몰고 갔으면 이 녀석은 왜 맨날마다 아침마다 고기 물고 나가는 거야 하고 졸졸졸졸 따라왔다가 엘리야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신약에서 하나를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환상 중에 바구니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깨끗한 짐승이 있었더라, 더러운 짐승이 있었더라. 더러운 짐승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그랬던 거죠. 어휴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저기 멀리에서 욕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산 하인이 왔는데 우리 주인님이 베드로님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누구네 집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즉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엉뚱한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굉장히 엉뚱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내 아들 잡아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22장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읽고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의심하거나 단 한마디도 거절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본 적도 없어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3절부터 보면 나뭇가지를 챙겼고 나무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바로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쉬울 것 같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 우리 다 순종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많지요. 정말 많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바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너의 독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였나요? 둘이었나요? 사실은 둘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제외를 해놓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은 누구냐?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바로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아들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짓궂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아들을 드리기는 할게요. 근데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그대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 그 중간 부분에서 읽을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 거기까지 가면 힘들게 갔으니까 거기에 내가 양한 마리 준비해 줄게. 그걸로 대신 드리면 돼. 이야기 하셨나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근데 다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 나이 90세가 돼서 할머니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설령 이 아들을 진짜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아들을 사라의 몸에서 주시겠지. 90세 아니라 100살이라도 주실 수 있겠지.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들 죽인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삭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에 때로는 사람의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실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폭동 피해자인데요. 폭동이 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와서 딱한 번밖에 통화를 하지 않았던 육촌 형님. 그것도 저 멀리 뉴욕에 사시는 그 육촌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들으시고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 그래서 예, 형님.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체크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거기 여러분, 1,000달러가 들어가 있는. 1992년도에 1,000달러. 뉴욕에서 그냥 야채 가게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는 그 형님이 보낸 1,000달러면 뉴욕에서 사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1,000달러가 왔기 때문에 아싸! 이거예요? 아니면 위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자녀들 때문에 소망을 그래도 갖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를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크게 돕지는 못해도 내 옆에 누군가만 있다면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소망은 이삭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이삭이었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눈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삭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무려 20년 동안 적어도 20년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20년 동안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망이 약속의 아들 안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 안에 놓여 있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올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믿음, 아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믿음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의 반응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는 한편의 서정시와 같아요. 문학의 조회가 깊으신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 한편의 시와 같아요. 그런데 슬픈 시예요. 정말로 슬픈 시예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 그림 성경이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종을 이제 어느 정도 3일기로 오고 난 다음에 멀리 보니까 장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선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산을 오릅니다. 산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데 20살 정도 된 이 아들. 어떤 학자는 23살, 25살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학자가 아니라서 적어도 20살. 적어도 20살 된 이 이삭이 등어리에다가 장작을 짊어집니다. 집에서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왼손에는 불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그 화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수심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핑크색 같은 거, 볼터치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아들 죽이러 가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양이 없네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을까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마일 정도 됩니다. 40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20세 정도 된 노인네가 걸어가요.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부엘세바 남쪽에서 저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40마일을 지금 걸어가는데 집에서 떠날 때부터 마음이 믿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앉아가지고 빵 조가리 떼어 먹으면서 아들아 더 먹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면서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냥 노숙을 하는데 그때 옆에서 모닥불 하나를 펴놓고 우리 아들 추우면 어떡할까?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또 하룻밤을 지내면서 갔을 거예요. 이제는 종들을 거기다 놓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 참고로 이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모리아 산은 어떤 한 장소만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니까 크잖아요. 그렇죠? 그 지경까지를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놓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슴은 찢어지고 아프고 마지막 행보가 될 것 같은 이 모습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지금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고 가장 비통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곳을 서슴없이 선택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30살인데요 이 아이 어렸을 때에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룻밤에는 경기를 3번 한 날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하루에 3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사분도 계시고 그래요. 하루에 3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수 검사를 하재요. 골수 검사가 척추에서 빼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뽑는데 아이를 내줘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의사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심정 가지고 가는 이 장면이 성경 66권에 있어서 가장 비통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은 아버지를 지금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고 올리는데요. 잠깐만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나 됐던 이 청년이 120살 먹은 아버지를 떨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밀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짓궂은 마음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짓궂다는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짓궂어요. 너무 짓궂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점검하신다고 인스펙트 한다고 한번 그렇게 인정합시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시험을 치시려면 아주 우리 편할 때 치시면 안 돼요? 좀 편안한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느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테스트하시냐고요?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everything's okay. 아 그럴 때 좀 테스트하시면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럴 수 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없을 때 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요구하시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안 돼요? 아니 좀 편안하게 돈 벌면 안 돼요? 사업하는 것 아직도 기왕에 사업체 주셨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소돔왕과 살렘왕이 나왔을 때 소돔왕은 명예를 주고 모든 전리품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살렘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눈 한 번만 감으면 세상에 큰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알지만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짓 한번 해서 돈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먼 곳에 나아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 잠깐 하루 쉬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돈 벌어야죠. 쉬어야죠. 알아요. 그냥 사람으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요구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작년에 이맘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유타주에 출장으로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거기도 서너 시간 떨어지고 라스베가스 중간쯤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겠다고 토요일날 밤에 차를 타고 직원 두 명과 함께 세 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먹고 저하고 커피 한잔하고 다시 차 타고 5시간인가 얼마를 또 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오셨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출장 중에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는 3시간 떨어졌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3시간 타고 여러분 교회 가실 의향 있으세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정말 힘들지만, 정말 아프지만, 정말 괴롭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비춰줬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잘은 몰라요.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믿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20장에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블레셋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다가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맨 처음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요.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취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니 건들지 말아라.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는 선지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사야처럼 수많은 것을 다 잘 알고 방대한 분량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한 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세례요한이 정말 잘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로 나오셨을 때에 보시고 1장 29절에 끝에 가서 이렇게 해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 강가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 잘 들으시오. 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보라 behold 강조하는 거예요. 저기 오시는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말로만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실제로 입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증인데, 올려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먼 훗날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1절 22절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읽습니다.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을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당장에 저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해야죠. 두 개가 안 맞아야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하란 땅에서 떠나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떠나요? 믿음으로 떠나요. 그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초신자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은 있지만 약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에게 믿음의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차 온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차 든든한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훅 하고 자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한 것은 행위로 너희들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되어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이 내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내밀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인 ESV에서는 reache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 제가 조금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reached out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reached out이라고 하는 말은 내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밀기도 하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내 팔을 끌어다가 내밀 수도 있죠.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이 내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밀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에요. 딱히 맞는 번역은 없는데 굳이 번역을 한다면 보내다예요. 보내다예요. 즉 sent out이에요. sent out이에요. 즉 내가 내 팔을 그걸 찔러야 되는데 칼을 안 내려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내미는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팔을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의 그 믿음의 반응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 주여! 그러고서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은 이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은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예.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 지금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나 믿음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을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돈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있는 걸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지금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말을 잘못할까 봐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말고 LA에서 있던 분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를 대신할게요.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절초풍을 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골프장 가면 골프공에 맞을까 봐 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요? 이제는 아멘도 제대로 못하겠죠? 무슨 얘기 할 줄 아니까. 그래도 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어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삽시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이제는 행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